무대에서 노래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이어 이어폰을 착용하곤 합니다. 또는 모니터 스피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노래를 하죠. 라디오를 진행하는 DJ들도 자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노래 연습을 할 때 양동이를 머리에 쓰고 자기 소리를 들으며 노래를 부르는 연습법도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런 것들은 남에게 내 목소리를 더 잘 전하기 위해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생각난 김에 커피 한잔 하면서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카페 창가에 앉아서 카페로 연결된 세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향 나는 사람들의 잡담 일기 카페 소사이어티입니다. 카페 소사이어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하는 PK 박성주입니다. 힘들어요. 이제 저희가 두 번, 지금 3회차, 4회차 때 방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희가 두 개씩을 연달아 녹음을 하기 때문에, 11시에 녹음 시작해서, 지금, 12시간 훌쩍 넘고,
1시간 넘고,
예, 꾸벅꾸벅 졸면서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같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힘을 내! 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졸린다. 예, 소개하세요.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비뇨 바리스타 성경진입니다.
비뇨 바리스타?
예, 미모의 바리스타. 뭐, 어떻게,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근데 어떻게 뭐지? 나중에. 미녀 바리스타.
뭘 어쩌려고 그렇다뇨. 예, 사실 입증하는 거지. 예, 이런 게 팩트체커. 예.
이미 뵀어요, 한 번. 저번에 약속이 오려가지고. 있으셨는지. 자주 원래 들리시는데, 손님 한 분을 동행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저더러, 예, 그럴수록. 아, 그 미모의 바리스타. 냐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 친구가 인사를 참 잘해요. 사람 많아서 겸손해요. 그래서 듣던 대로 미모 바리스타시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민망하더라고요.
예, 뭐 그거 두 분에서 민망하시고요. 예, 아닙니다. 이 정말 미모의 바리스타니까 레디 씨가 많이 가볼게요. 백현동에 있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레디 씨로 하면 안 나와요. 레디 쉬로 해야 돼요. 레디 쉬 브라운으로 해야 나오더라고요.
어이 레디 쉬
우이
어이
레 할 때 어이.
네, 레 할 때 어이. 이게 그거 아이로 치면 또 안 나와요. 어이, 레디, 쉬, 브라운을 치면 상세하게 딱 위치가 나와요. 거기에 가시면 미모의 바리스타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민호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 커피를 좋아하고 과테말라 커피를 사랑하는. 커피 같은 남자?
뭐가 늘었어?
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이 안 나봐요.
미모의 바리스타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잖아.
그렇구나.
아, 자기 미는 거예요, 지금. 보여. 네. 네. 카페 오신 얘기 잠깐 또 할게요. 어차피 이게 일주일 지났으니까.
네. 벌써 일주일 지났나요?
네, 일주일 지났으니까. 잘 되고 있을 거예요.
자몽비앙코
네. 출시 이후로
네, 출시 잘 나갔어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되게 기뻐 사장님께 칭찬을 듣고 있지 않을까요? 같이 일하는
부디
그 섬놈 쪽 자기회원 이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예 먼저 일단 질러놓고 그렇다 하면 그때는
아주 인기리게 판매되고 있는 자몽비앙코 꼭 드시러 오세요. 성수동 비넨 호빕입니다.
네, 비넨 호빕으로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니요.
안
앞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오겠죠?
일주일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네, 일단 맥주가 맛있는 비메노.
아니, 그렇죠? 네. 커피도 맛있어요.
네, 저희가 지난해 차에 이 살롱과 유럽 카페, 예, 카페 서막.
카페 서막.
예, 수박 겉핥기로 알아봤죠.
네.
애프터 서비스 잠깐 할까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 빠졌다거나 진짜 이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넘어갔다거나 아니면 혹시 지난주 일주일이면 이미 다 까먹었을 얘기라서 요것쯤은 다시 언급을 해야 된다거나 뭐 뭐 좀 내용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살롱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했었죠. 뭐 어원부터 뭐 호스트 그리고 뭐 그 안에 있었던 문화에 대해서 아주
살짝
아주 아주 뭐 살짝 훑었고요. 뭐 혹시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전 추가하는 것보다 기억해야 될 거는 살롱은 커피의 출발 카페의 출발점이 아니라 어떤 카페와는 카페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이니까 어떤 하나의 문화 형태로 좀 바라보고 그걸 좀 커피랑도 연결 짓는 것도 좋지만 따로 볼 필요도 있다. 진지하게 한번 말해봅니다.
네, 그 살롱이라는 말 자체가 프랑스고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커피 문화들이 그 시기에 비슷하게 장착이 되어 왔다는 얘기들을 저희가 잠깐 했고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아까 지금 얘기한 커피 문화 그리고 커피 그런 카페 푸드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모임 공간 자, 이런 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게 지금 그 시대부터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네.
이렇게 진행될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네.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할 텐데요. 저희가 항상 시간 없다 하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저희 녹음은 김규영 엔지니어님 해주고 계시고요. 음악은 독일에 계신 이지연님이 해주셨습니다. 커피 소사이어티는 어선커피 커피마케팅 연구소 미모의 바리스타가 있는 레디쉬 브라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롱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밤살롱 방살롱
살롱이 방이란 뜻이니까
그쵸? 네. 살롱이 방이란 뜻이니까 굳이 그거 영어 아니더라도 예. 참, 그런 걸까 영어와 프랑스어의 기묘한 합성어네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네요, 문법적으로.
그러네, 예.
방방이라지, 방방.
예. 아까 제가 준비하면서 약간 들었는데, 나혜님이 인터넷을 안 쓰신다고.
쓰긴 써요. 쓰긴 써요.
댓글 만들어. 악플.
키보드 월이요.
키베만 열심히.
페북에 되게 분위기 있는 사진들 꽤 있어요.
아, 정말요?
뒷모습.
뒷모습이요?
모자 쓴 옆모습,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어정쩡하게 서 있는 모습만 봐요. 약간 조심 못 잡고 있는.
아, 여튼. 근데 인터넷을 못하면, 못한다고 하는 거는 잘 안 쓰시면.
검색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요?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닌데, 그 초록색 상자는 너무 광고가 많고, 그렇다고 구글을 찾자니 자꾸 돈 내라는 문서만 보여주고
돈 내라는 문서?
사서 봐라는 식의 PDF 파일만 보여주고 제가 구글링을 잘 못한 거겠죠. 네.
돈 내라는 문서에만 있을 만큼 고급 정보만 찾으시는군요.
아, 그게 또 말이 그렇게 되나요? 그랬나 봅니다.
오늘 거는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책 보고
지난 뭔가 이번
책 보고 책? 주워 듣고 뭐 여기저기에서 들춰보고 그런 거죠. 그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또 어쨌든 나한테도 한 권 한 권이 읽는 게 스스로한테 습득이 더 빠르기도 그렇지. 하고 네. 그 전 책이 더
그래서 편하더라고요. 몇 권 봤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는 안 봤어요. 두세 권? 근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야. 그냥 필요한 것만 빼면 되니까.
혹시 이 바리스타 카페에 계신 분들은 아날로그한 매력이 있어요.
뒤처지 시대 뒤처지네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뭔가 좀 어쿠스틱한 느낌이 있고, 예
그런 매력이 있지.
맞아요. 그런 매력이.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매장은 CD 플레이어 쓰거든요. 요즘 다 스트리밍 쓰잖아요.
맞아.
야.
그래서 손님 많을 때도 그 재생하러 갔고.
그 티모. 네. 자동 재생 기능 없어요? 그거는?
리모컨이 아니. 없어졌는지. 시디가 길지는 않으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끊기면 맨날 키로 가고 그런 곳입니다. 느림의 미학이 있는 곳입니다.
초록창으로 이거를 준비하시면 어떤 상태가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정리하는 데만 그리고 골라내는 데만 하고 승질이 먼저 났겠죠.
아까 준비할 때 듣기로는 네. 이제 방살롱.
네. 아니 그 한국, 네, 살롱을 찾으니까 룸살롱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게 좋아요?
아니, 그런 건 안 나왔고.
봤어.
아니요. 한국이 특히 그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관돼서. 다른 데는 되게 고급스럽고 문화적인 측면의 접근이 많은 반면에 한국은 직장인들이 뭐 왜 룸살롱을 찾는가 막 그런 뉘앙스. 아니, 읽지는 않았어요. 그냥 머리글이 그거여서 껐죠, 저는. 아. 별로 뭐,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치고 물어드릴게요. 저희는 미모의 바리스타를 지켜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은호님은 뭐,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그 방살롱 기사 다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고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저 진짜 자료 방대해서 저도 정리하는데 그쵸, 진짜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걸 보면서 르네상스의 어떤 그런 문화와 뭐 이런 거를 그냥 역사를 역사의 책 읽는다는 생각으로 어, 다 봤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연결되는 부분.
그 재미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재미에 이제 그 방사롱 얘기는 없었던 걸로.
방살롱까지는 안
되게 친근하다 방살롱.
근데 살롱이라는 얘기가 뭐 자꾸 저희가 그런 어떤 그 밤에 가는 방 느낌을 자꾸 떠올리게 되지만 뭐 정치 살롱이나 이런 데서 지금 쓰이잖아요. 네. 뭐 그 문화 살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도 있으니까 예술 살롱 뭐 근데 확실히 그런 것처럼 살롱이라 그러면 뭔가 이런 좀 정치적으로 혹은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혹은 거기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장, 뭐 그런 뜻이잖아요, 또. 그 실제로 살롱 출입하면서, 후원자들도 만나고, 또 영감을 얻은 그런 예술가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지금 알고 계시는 이런 예술가들이 좀 있을까요?
프랑스에 있지 않나요?
프랑스에도 많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문객들이 좀 있었죠. 뭐 자크 에스프리, 사라생, 뭐 장 샤를랭 뭐 이런 사람들. 문학 쪽인 사람들. 그러니까 살롱마다 서로 분위기가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 중심인 살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음악가들이 모이는 살롱이 있었고,
미술.
또 후에는 미술이나 아니면 뭐 무용 여기까지 이제 왜냐하면 서로 겹치면 또 서로 이렇게 손님들이 달라지기. 경쟁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차별화된 어떤 그런 요소로서 어떤 그 문화를 택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
그렇죠.
마케팅의 기본.
당연하죠.
그때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살롱이 이제 고시대 때 이제 15세기, 16세기 때, 17세기 때 이렇게 가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살롱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일종의 경쟁 형태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틈새 시장을 노렸을 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해지지 않을까 문화적인 어떤 그런 다양성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오스트리아 얘기도 잠깐 했는데
네.
또 음악적인 예술가들 그러니까 작곡가, 연주가들도 또 살롱에 많이 모였을 때 또 그 살롱에서 연주회가 펼쳐지고 곡을 이제 같이 듣고 하는 또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거의 카페가 있던 자리가 극장 주변가 아니면 뭐 오페라 극장 맞은편 이런 데라서 무나 뭐 공연이랑은 뗄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는 뭐 당연히 거쳐간 사람들이고 또 카페 이름도 그들의 이름이 뭐 슈베르트 카페, 모차르트 카페 들었지만 출입했던 기록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
약간 여기서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살롱이 지금 확장됐거든요. 지금 여진 씨가 얘기한 거는 살롱이 이제 카페로 역할을 네. 살롱의 역할을 네. 카페가 이제 하게 됨으로써 생겨났던 어떤 그런 인사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때 그 당시에 카페가 17세기, 18세기 살롱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 것 같아서 그거에 기초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뭐 문학적으로는 뭐 알텐베르크, 헤르만 바르, 슈니츨러 같이 뭐 이 사람들이
대충 불러도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그냥
세기 말의 문학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카페를 많이 찾았고요.
살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교 연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학 그리고 음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 시도 읽고 그리고 어떤 그 문학이라는 게 지금은 딱 어떤 글로 써서 책으로 출판되는 걸로 국한되어 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도 또 그리고 문학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바로 즉흥으로 또 시를 노래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또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한참 막 그 기술들이 발전되던 시기였잖아요. 활자 인쇄술이 그 당시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책이나 이런 것들이 막 출판되기 시작했던 때래요. 대량으로. 그래서 그쵸. 공장에서 찍어냈던 때래요. 그래서 책이 이제 그 저술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그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살롱의 역할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의 책이 활자 인쇄술이 나와서 상품화되잖아요. 근데 그때 책들, 그 당시에도 책 대여 서비스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도서관으로 해놓고 자료를 가져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걸 진짜 상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분권 문화가 있거든요.
아, 분권 문화?
예. 그러니까 작품을 쪼개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대여 회전율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대박.
그런 이제 문화, 그러니까 문학을 소비하는 어떤 방식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입소문이 나고 문학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하는 게 상업적으로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럼 마치 영화 1편, 2편, 3편 나누는 것처럼 그렇죠. 너 1편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이거 그런 그 사람, 말 그대로 회전율이에요. 한 권을 두껍게 만들면 이 사람이 이걸 가져가서 다시 가져올 때까지 그걸 못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회전율을 높이려면 쪼개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작가도 이거를 발표하는 데까지 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어떤 그런 문화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롱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조금 뒷얘기이긴 한데 문학이 소비되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지금 문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상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일상적으로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그때는 소설을 금지하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소설이 태평문화 어떤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여성들이 이렇게 또 로맨스처럼 즐길 수 있는 문화였던 거예요. 문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아주 막 고급스러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살롱에서 그래서 문학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초기 살롱의 모습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자와 남자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사교적인 장의 역할을 했었고 살롱의 초기 역할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살롱에 가면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또 공간의 역할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격식 같은 게 없었다고 해요. 자유롭게 서로 얘기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워낙에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여러 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회원이 되면 평생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살롱의 어떤 그 멤버로서. 그래서 그런 나는 어떤 살롱을 출입한다라는 자부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명문 살롱 이런 것도 생기지 않았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클럽.
있었던 것 같아요.
클럽 같은.
아, 그렇겠네요. 영국에서는 클럽이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유명한 살롱들이 그때부터 조금 드러나죠, 이제.
베네치아에서 이렇게 터지죠. 문화 쪽으로 그러니까 작가들이 드나들었던 살롱? 되게 많, 그러니까 그 살롱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괴테, 바그너, 우리 되게 잘 아는 디킨스, 프루스트, 모네, 뭐 그런 사람들 다. 그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보면은, 네. 되게 다들 모여서, 네 작품이 어쩌느니, 어쩌느니, 막 이러면 그런 식으로. 되게 그 영화 보면은, 우리의 상상력을 그냥 다 녹여낸 것 같아서, 아, 정말 저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그 정도 되는 천재, 그리고 역사적인 대문호, 대화가들이 막 모여서 작품을 노네요. 아, 그 공간.
그 당시로 보면, 그때도 그 사람들이 유명했던 사람일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몰랐겠죠.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에 되는 사람인지를.
그때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쵸,
얘기하고 있는데.
그쵸.
우리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그만큼 판단을 못 받을 거야. 그런 판단을 받을 리가 없어요.
그들도 그랬어요.
굉장히 그 대화의 수준이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긴 해요. 맞아.
아, 지금,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끝날 때쯤에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살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유럽의 카페,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나 그 시대의 카페 얘기를 할 때, 지금의 카페와 어떤 모습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잠깐 그 당시에 뭐 그런 대화의 수준이 만약에 지금 어떤 우리가 인문학 카페라든지 예술 카페를 꿈꾼다면 그 수준 정도를 꿈꿔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저기 용인에 가면 우주소년이라고 카페가 있죠. 인문학 카페. 거기서는 계속해서 그 새로운 그 카페 그 주인장님이 이제 도서를 선정하시고 거기에서 모임을 매월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그런 카페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서울에도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글쎄요. 저는 거기
그렇죠. 우리는 카페에 커피 마시러 가니까 네. 커피 마시러
가서 게임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갑시다. 그런 데서 촉발돼서 혹은 영감을 얻은 뭐 그런 예술 작품이나 이런 거 혹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서.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그 미술 같은 경우도 약간 살롱이 좀 변질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접대 같은 게 살짝 있었어요. 뭐냐면 한 살롱이 갑자기 그,
접대. 살롱에서 접대.
살롱이 어떤 그런 문화적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살롱이 되게 유명해지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마네 같은 사람들, 예술가들이, 살롱을 통해서, 살롱전에서 입선이 돼야 내가 프랑스의 어떤 그런 그 미술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뭐 돈도 많이 내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 보고 있는 예술 작품들 되게 좋게 보고 있지만 그런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것도 많이 있었다.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터키에서는 그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아가사 크리스티.
오, 바로 영감. 네.
그분의 작품 오리엔트 특급 열차 네, 그거 호텔 방에서 쓰셨다고 뭐, 살롱도 같이 가면서 그리고 책의 목적지도 이스탄불이래요. 저 아직 읽어보지
지난주에 했는데. 얘기했던 그 터키에
네 터키에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거예요? 네, 읽을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아가서 크리스티 책을 이게 뭔가 끌려야 읽어도 읽는 건데 아직은 아닌가
저는
봐요.
저는 그거예요. 저는 읽어본 것 같긴 한데 언젠가는 꼭 다시 읽고 읽어보고 싶은 책. 아. 그냥 근데 지금 당장은 읽기 싫어. 그런 문인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당시 유명한 사람, 유명한 문인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예술가라든지 그 장소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살롱의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랑부이의 그 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사진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그 우리 보면 나무 있는
거 보세요. 보세요. 궁전 같죠. 우와. 이 궁전을 실제로 궁전이에요. 궁전을 개조해서 살롱으로 만든 건데 우리가 그 궁하면 생각나는 어떤 저택하면 생각나는 구조 있죠. 네. 그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또 문
뭐가 있죠?
문이 또 있죠.
문이 또 있어요? 문이 또 있고 그걸 열고 들어가면
연회장
계단이 앞에 가운데
아~
쫙 있고 이렇게 이런 게 우리가 궁 네. 생각하는 그런 거를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 여기 이 살롱에서는 완전 설계를 지금도 되게 유명한데 이 설계 방식이 여태까지의 궁전 설계 방식이 가운데를 다 이렇게 계단화 만들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걸 다 터버린 거야. 그리고 어, 계단을 옆으로 이렇게 놨어요.
아.
그리고 가운데를 연회장으로 쓰기 시작해가지고 어. 살롱의 어떤 그런 연회장으로
지금
완전 개념을 건축의 개념을 확 바꿔버린 거죠.
큰 공간, 그러니까 같이 네. 모일 수 있는 큰 공간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 그 건축한 사람이 이제 클레오미르라는 건축가인데 설계사인데 얼마나 그 공간이 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는지 그 루이 13세 있잖아요. 루이 13세가 자신의 궁을 증축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아. 어떻게 했는지 보고 와라 이런 시장 조사까지 시키고 왔을 정도로 되게 그런 이전까지 어떤 그런 관례 상례를 완전 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모이는 게 목적인 공간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죠. 했죠. 네. 아예 살롱 자체를. 어... 그래서 거기 뭐 기둥이나 뭐 이런 거를 막 금, 은, 뭐 이런 걸로 꽃, 이런 걸로 장식을 엄청나게 했다.
그 살롱이 이제 공간으로서, 어, 공간이 아닌 이제 일단 그 사교 모임이라는 측면에서 그걸 주최하는 여주인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는 이제 차나 서빙되는 음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또 그 자리를 꾸미는 어떤 소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겠죠. 뭐, 또 여자들, 그, 이게 귀부인들이잖아요, 사실. 그 귀부인들의 자존심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귀부인이 만들기는 했지만 그 목적이 아들을 위해서 열었던 문화 살롱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가들 초대하고
아, 교육을 위해서?
네. 괴테 뭐, 사상가들 다 시인이며 극작가면서 다 모아다가 그 주인은 이제 음악이나 미술을 더 좋아했는데 그 살롱이 열리던 궁전이 정말 뭐 하늘의 궁전 같은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어, 요거는 또 흥미롭네요. 네.
교육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도 모친도 살롱을 열었었는데, 그러니까 문학 다회식으로 열었었는데 거기는 또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런 반대 경우도.
뭐 잘해준다고 다 하잖아요.
아, 그때도 교육을 장난 아니었나?
그렇죠.
아 그럼요.
유명한 사람들 다 끌어다가 아들 앉혀놓고 근데 아들 싫어하고
그 살롱에서 오가는 대화들의 수준이 이제 높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아 높았죠. 예, 좀 높았을 거 같다가 아니라 높았죠. 네, 그러니 당연히 그 자리에 자기 자녀들이 동석하고 또 그런 명사들이랑 같이 대화를 섞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아주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아니었나 싶네요. 여성들 방금 나온 것처럼 어떤 모친도 여성이고 지금 귀부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 왜 여성들이 자꾸 여기 호스트로 등장을 하고 여성들 얘기가 나오는지. 뭐 지난주에 살짝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때 여성의 그 인권이 심장이 제대로 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여성들이 이런 지적 유희에 참여한다는 건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뭐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랑베르 부인이라는 그 살롱이 있었어요. 랑베르 부인이 어느 살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소설가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는 소설을 쓰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제 자기 이름으로 쓴 건 아니고 친구의 이름으로 이제 글을 썼어. 제목이 이제 뭐 딸에 대한 어머니의 충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충고라는 제목인데, 그게 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판본이 프랑스어로도 출간되고 영어로도 출간되고 뭐 이렇게 했대. 하여튼 그런 그 랑베이 부인이 연 살롱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문학회가 있었어요. 아카데미, 프랑스 아카데미 문학회가, 이름이 프랑세즈? 라는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얼마나 힘이 센다면 랑베르 부인의 그 살롱에 초대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롱에 초대되어만 그 문학회의, 유명한 문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그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그
인정을 받은, 그렇죠, 거예요, 작가로서.
그 정도로 랑베르 부인의 살롱, 문학 살롱은 굉장히 힘이 셌다고 해요.
어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서 살롱이 작용을 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 제가 좋아하는 이제 사람 중에 마사추세츠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처음에 얼마 가지지 않는 돈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해, 그 과정을 이제 다 사진 찍고 문서로 남겼잖아요. 그 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집을 그 지역 주민의 유명 인사들을 하품했지.
그런 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지역
시간을 봐가지고.
네, 그 지역 주민의 인사들을 초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초청되지 않은 사람은 그 지역의 유명한 인사가 아닌 거야.
아.
그래서 그 초청받으려고 엄청난 그 로비나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닐까. 랑베르 부인의 어떤 그런 살롱의 영향력이랑.
어쨌든 세진 거네요. 인정도 받고.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도 여성들에 대한 제재가 풀린 이후에는 뭐 커피하우스, 티파티 이런 게 많이 성향을 한 것도 맞고요.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가족들 단위의 그런 티파티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하여튼 여기는 영국 쪽에서 보면은 제재를 가할 때 뭔가 훅 치고 오는 거는 없는데, 그 이후에 좀 상황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 카페 혹은 살롱. 살롱도 사교의 장이고, 이제 뭐 카페라는 공간으로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정치, 철학, 예술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사람이 모여서, 자, 우리가 술자리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얘기가 정치 얘기잖아요. 카페에서도 항상 목소리 높아지게 나오는 얘기가 정치 얘기잖아요. 정치, 철학의 토론의 장으로서의 카페가 분명히 또 기능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술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변화가 막 격렬하게 일어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어떤 그런 부분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카페라는 공간이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살롱이라는 곳이 어떤 유명한 뭐 예술가라든지 정치가라든지 문학가들이 보였던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계몽사상이 아마 그 몽테스키유의 약간 살롱에 출입했잖아요. 그런 사상들이 아마 주도적으로 그 살롱들에 출입했던 사람들이 약간 그런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은 부분에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살롱을 어차피 여성들이 했던, 주도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그 여성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를 좀 깼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8세기에 왕의 특권이 붕괴됐다든지, 여성의 영향력이 증대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장의 역할을 또 살롱이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 나간 거고, 어떻게 보면 소통의 채널?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살롱이.
사람이 모인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이 시대는 아니지만, 이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 그리고 지금 직장인들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불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맞아.
예, 어딘가에서 그 우석훈 박사가,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했었던 얘기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금요일에 한 잔들 하면서 뜨겁게 토로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그나마 지금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청년들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임이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뭐 별일 없었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얘기가 반역이잖아요. 크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정치에 대해서
죽창을 들자.
우리는 반대한다 이거니까.
죽창이 필요할 때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터키에서는 폐쇄한 거죠. 카페, 살롱 문 닫아라.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이제 감시원들을 몰래 배치하고 오픈을 하게 했는데, 그래도 뭐 그 감시하는 사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얘기 안 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그 이후에는 폐쇄됐다는 말이 없는 걸 보니까 오히려 감시원이 퇴장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일단 싫어하잖아요.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이라는, 아마 이거 지금 문학을 공부하시거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책일 텐데, 아주 예, 클래식 같은 책이죠. 톰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다음에 책 설명을 하고 있지 지금? 아니,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영국에서 노동 계급, 그러니까 어떤 그 투쟁을 하기 위해선 계급의식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형성됐냐면, 영국에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커피하우스 맥주를 마시는 펍에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아까 저널리즘에 대한 얘기 잠깐 지난주에서는 아까 뭔가 여튼 그런 자리에서 그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소식들을 공유하고, 또 각자의 그런 노동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신의 생활들에 대한 공유를 하고 하면서 계급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 계급의식이 형성돼야 투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모인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생각을 토론함으로써 더 깊어지고 형상화하고 하는 거죠.
그게 되게 배울 만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비난을 해요. 비난을 하는데
우리도 젊어요.
아, 그쵸. 네.
20대 초반.
아, 네. 당황스럽다. 그 젊은 세대들이 현상에 대한 비난을 하지만 근거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해결 방안도 없이 그냥 뜯기만 하는 게 저는 좀 아쉬운 거예요. 뭔가 젊은이들이 나서서 으쌰으쌰해서 뜯어내고 고쳐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대신 네이버 카페로 옮겨갔잖아요.
아쉬운 거예요. 그런 거는 되게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은.
실제로 뭐 그 단순하게 이제 그 살롱을 넘어서서 이제 카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 시카고 학파라고 하나요? 그런 경제 학파들도 이제 카페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거기서 논의를 토론을 했대요, 주로. 그렇게 했고, 또 뭐 17세기에는 영국의 뭐 존 로크라든지 뭐 볼테르 이런 사상가들이 또 카페에서 모여서 또 토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자유주의 사상이나 민주주의 뭐 이런 개념들이 카페에서 조금 논의가 되지 않았나. 저는 카페를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카페에서 그런 것들을 좀 중추적으로 좀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촌에 가면 대학생들이 모였던 뭐 독수리 다방이라든지 예, 지금 뭐 지금 막 카페 이름들이 딱 떠오르진 않는데 몇 개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나 혹은 어떤 그런 활동가들이 모였던 그런 카페들 혹은 술집들이 있었죠. 뭐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어떤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 뭐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결국 뭐 지금 우리 시대에 카페가 포화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페가 이렇게 장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진지하게 또 서로 생각을 나누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공간으로서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이런 당시의 유럽의 카페 문화 그런 살롱 문화를 우리 카페들도 충분히 차용하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를 좀 든든하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카페가 그 영국에서는 1페니 대학이라고 뭐 불렀다고 하잖아요. 1페니 커피하우스 뭐 이렇게 불렀다는데 저는 카페 주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어요. 커피는 1페니인데 하루 종일 와서
그러니까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러고 있으면 정말 주인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테이크아웃으로 팔아 그냥
그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저 분명히, 아까 그 어디라고 했죠? 광주라고 했나? 용인이라고 하셨나? 그
카페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 사장님께서는 사업적인 소원을 내시려고 그 카페를 차리신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장으로서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신 건지 그게
거기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강의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저자를 모시고 모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강의장의 형태로 가는 거고 정말 책만 읽고 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예전처럼 한 잔 시키고 속된 말로 죽치고 있으면은 사장 입장이나 일하는 사람 입장이나 그거는 견디기가 힘들죠.
아니 근데 앉아서 그때 이제 뭐 소설 같은 데서 이제 묘사된 거 보면 앉아서 계속 먹어요. 술 마시고 음식도 시켜 먹고 뭐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좀 이거는 다른 팟캐스트 방송 훨씬 뛰어난 곳이니까 빨간 책방 같은 경우에 위즈덤하우스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매장을 냈잖아요. 카페가 있고요. 네. 카페에서 팟캐스트 이제 이동진 기자가 평론가가 이제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하는 공개 스튜디오가 있어요.
좋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팟캐스트의 팬들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 김규혁 작가 뭐 이제 거기 출연진들 팬들이 와서 뭐 녹음하는 것도 보고 보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차도 시켜 먹고 책도 사고 먹는 것도 먹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도 랭킹샵이라고 일종의 먹거리 편집샵을 무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조금은 먹더라도 맛있는 걸 찾아 먹고 싶을 거다라는 그 맥락에서 맛있는 집들에 먹는 것만 모아 먹는 이제 그런 먹거리 편집샵을 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건데 그거의 핵심이 지금 어떤 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작가들과 얘기를 하고 하는 게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요? 그 카페가 저도 갑니다.
홍대에 있습니다.
홍대요?
네.
환영이죠. 그런 정도라면.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카페에서 그런 문화들, 살롱 문화들 그런 것들을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좀 본질을 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아 그래서 맥주 파시는구나.
그럼요. 뭐 술도 팔았잖아요, 그죠? 각각 살롱에서는 와인도 팔았을 거고.
펍이 먼저였잖아요, 그죠? 펍 생기고 커피하우스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펍.
아, 술이 들어가야.
그렇죠.
잘 팔리고. 그 저희 카사노바도 이거
맞아.
이빨만으로는 안 됐을 거예요. 예, 예 비호국을이 다 또 작용하고. 저희가 두 주에 거쳐서. 살롱 문화에 대해서 살짝 접근을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궁금해요. 더 좀 파보고 싶은 분야인 것 같아요.
저도 살롱이 지금 살짝 지금 앞에만 건드린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가면은 사회에 끼친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그 부분도 좀 또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희가 그 마지막에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이제 그 또 커피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고, 좀 더 확장시켜서 별도의 주제로 좀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게 얘기하다 보면 좀 많이 커져요. 커질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페라는 것도 그렇고 커피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되면 뭐 유럽 역사를 훑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의 주제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나중에 이제 오너 오너 바리스타가 네. 되시면 이제 좀 이런 느낌의
네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죽지가 않는 사람들한테.
생각하기 싫었네요.
죽치고 앉은 거짓골의 예술가.
아, 싫어요.
네, 그런 분이 와서 이제 접근해.
아!
작업 걸고.
그러지 마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책을 한번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베네치아와 시인들 사랑의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책에 나오는 어떤 뭐 그런 표현이나 거기에 나오는 어떤 배경에 대한 얘기들 그렇게 좀 꾸며볼까 합니다. 네, 오늘 메인 코너 주제 토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관련 뉴스를 선정해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더하듯 카페 소사이어티의 이야기를 더해서 만들어드립니다. 억지스러운 코너명 뉴스라떼. 이번 주에는 취준생 구직 준비 카페에서 한다 는 제목의 뉴스를 읽고 시작하죠. 나리님이 한번 기사를 읽어봅시다.
벌써 막 기호반 네, 읽겠습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이 카페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취업 준비생 570명에게 취업 준비를 어디서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 결과 전체의 37%가 카페를 꼽았다. 취업 준비생이 카페를 꼽은 이유로는 자유롭고 정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음료, 간단한 간식을 해결하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비교적 저렴하게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의 대답도 있었다. 이들이 카페에서 일해 평균 지불하는 금액은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였으며 보통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머물렀다.
네, 그렇답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취업준비생 여러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힘내세요. 화이팅! 카페에 앉아 있어도 돼요. 앉으라고 만들어놓은, 앉으라고 만들어놓은 자리예요. 네. 얘기 좀 해봅시다.
근데 요즘에는 되게 좋은 게 테마가 있잖아요, 카페가. 그래서 뭐 아예 독서실처럼 만든 맞아요. 카페도 있고 스터디 용 카페가 있고 이래서 좀
아, 그러니까 그런 대로 가라. 일반 카페 말고 그런 대로 가라.
그리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조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만 받는 건 아닌데 아줌마 손님들이 왔을 경우에는 들어오시는 손님들도 떠들기가 민망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들어와서 이제 본인들만의 여담을 하시지만 이쪽에서 이제 눈치를 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이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렇게까지 제재를 할 수 네. 있는 입장은 아닌데 제가 난감한 거예요. 왜냐면 뭐 조용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우리는 스터디 카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목적이 있는 카페로 가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막 그 좀 과하게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은 이제
저는 그렇죠. 제재를 해야죠.
카페에서 인터뷰하는 경우가 저 본업은 기자니까 아 저 잊을 뻔했는데 본업은 기자고요. 그래서 예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굳이 녹취를 안 따고 이렇게 뭐 필기를 하거나 할 때도 있거든요. 즉 바로 타이핑을 치거나 녹취를 따도 문제가 될 때는 있지만 정말 너무 시끄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앞에 앉은 사람 얘기가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좀
해야죠. 제재를 예, 해야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방금 취준생들 요 얘기 나왔을 때 뭐 가장 많이 카페를 찾는 이유가 자유롭고 정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별로 막 조용한 거 기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취준생들 실제로 취준생이긴 잘 모르겠는데 카페에서 공부하러 온 차림에 대학생들을 많이 보는데 대부분 다 그냥 공부는 그냥 앞에 펼쳐놓는 그거 친구들하고 놀다가 여자친구랑 만나고 놀다가 또 가면은 또 다른 친구 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절박함의 정도에 따라 다른가 봐요. 해야겠다. 올해는 꼭 해야 돼 하면은 조용한 데 가야 되고.
카페에서 공부나 사무나 뭐 이렇게 안 하세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저는 잘 안 해요.
저도 옛날에 글을 쓰는 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카페 가면은 그런 뭐 데시벨이 뭐 집중이 잘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그런 것도 서비스 해주는 게 있어서 해봤는데 역시나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집중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가는 이제 별다방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별다방은 제재는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뭐 그런 경험이라서 아 나쁘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근데 카페 하는 오너 입장이 됐잖아요.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오시는 분들 손님이니까 마다하지 않고 아까 그런 그 나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끄러운 거에 대한 부분에 그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별다방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형태는 따로 이렇게 몰려져 있고요. 이렇게 같이 와서 이야기 나누는 공간도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잘 그 구조를 살펴보면.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죠, 공간 자체를.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음악이 너무 크면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음악이 또 너무 작으면 또 집중, 뭐라고 해야 될까, 분위기가 안 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음악 마케팅 하는 쪽에서 보면은 음악 데시빌 정도, 데시빌이라든지 비트 감이 어느 정도에 됐을 때 가장 좋다. 목소리가 안 묻히면서 뭐 목소리가 안 커지는 좋다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 유튜브에서 그 스타벅스 뮤직 치면은 그런 음악들만 모아둔 게 나오거든요. 괜히 그런 음악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쳐주면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는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역시 스타벅스는 잘해요.
완벽해요. 네. 잘해요. 완전해요.
저도 사실 카페에서 일도 자주 하고 주말이나 저녁 때 체크한 들고 카페에서 죽 치고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행복하죠.
네, 굉장히 좋은. 이제 솔직히 뭐 고백하자면 거의 문 열 때 들어가서 점심까지 카페에서 때우고 3시에 나오고 막 그래요.
저는 못해요. 그냥 1시간 이상 있는 적이요. 영화를 본다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할애하는 데는 한 시간 이상은 써본 적이 없어요. 못 앉아 있겠어요.
저도 역시 거의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한 3-4시간 정도는 있어봤거든요.
아, 3-4시간은 뭐 거의 평소 생활이죠. 노트북 가져가면 뭐
일단 이 각도도 불편하고 앉아있을 때 책이랑 내 거울이라든지 집에서는 내 재량껏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카페는 아무래도 내가 쓰던 책상도 아니고 남들도 있고 막 비켜줘야 된다는, 그리고 내가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게 되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일단 회전율을 높여줘야 하는데 내가 앉아있음으로써 그거를 막는
그걸 어디서 걱정해.
그 너무 사람들이 많은 카페만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그리고 원래 막 어디 한 곳에 좀 오래 있거나 하는 성격이 못 돼서 저는 그러니까 앉아 계신데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저는 일부러 약간 그렇게 개방된 곳에 가서 일을 하거나 책을 보는 이유가 집에 있으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그래서 맞아. 왠지 최소한 카페에 가면 이런 바리스타분 눈치라도 좀 봐야 되고 옆에 누가 보고 있을 것 같잖아요. 왠지 내가 최소한 여기서 노트북 켜놓고 엎드려 자면 안 될 것 같잖아. 예, 그런 걸로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케터 입장에서 그렇게 앉아서 죽치고 있는 사람들 득인가요, 실인가요?
일단 손님이 없는 카페 입장에서는 득이 많아요. 손님이 한 분 앉아 있음으로써 주는, 아무도 없는 음식점을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명이라도 앉아 있으면 카페 입장에서는 득이 많고요. 그다음 그 대신 이제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찬 카페인데 거기서 손님 한 명 왔다가 먹을 거 없어서 나오면, 아니 자리 없어서 나오면 그거는 또 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장사한다는데 저 사람은 하루 종일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있어, 저는 그거는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 마케팅적인 입장에서는.
바리스타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긴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건 좀 힘들어요.
긴장해야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많이 몰려오는 편이라서 평일에는 뭐 붐비는 거에 대한 부담이 덜 하긴 한데 여태까지 본 바로는 좀 매너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장시간 이용한다 하면은 메뉴를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시켜주신다던가 아니면 뭐 미리 말을 해준다던가 뭐 손님 많으면 얘기해주세요. 그럼 제가 비켜드릴게요. 라든지. 그런 경우면은.
이런 거 괜찮다.
완전한 득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 그 정도 센스를 발휘해주는. 네. 그러니까, 편하게 가서, 이때, 자선이 부족해질 것 같으면 미리 말씀해달라. 정도. 뭐, 그 정도 얘기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착한 고객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그 바리스타가 미모의 바리스타다 보니
말한 말이 더 걸리는.
예, 이제 그런 매너가 발동되는 거죠.
매너 메이크맨.
그런가 봅니다.
예, 그런가 봅니다.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예, 취준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저희도 다 먹고 살고 있어요.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뉴스로, 카페에 대한 뉴스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네, 다른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끝낼 시간입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힘드시죠, 지금? 네, 나연님.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 방송 끝날 때 되게 풍성한 정보 드린다고 했는데 이미 반쯤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어쩔 수 없이 다음번에 더 잘해야 그런 심심한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니님 목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으면
저 같이 조연이죠.
표정도 벌써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 이 색 있는 렌즈를 끼고 오셨잖아요. 안 보여. 댓글이 안 보여요.
외박 수준이에요 지금. 지금 아니면.
네, 이런.
네, 오늘 이번 주제 살롱 정말 재미있는 주제였고요.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도 있고 다음 주가 또 기대되고요. 저희 이번 주 방송 좀 늦었잖아요. 다음부터는 안 늦고 제때제때 방송하겠다고 약속을 대신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 다들 너무 바쁘세요. 네. 이 새로 카페를 내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럼 제 탓으로 돌려요.
그럼 이 탓. 네,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진짜 그리고 저는 뭐 종종 말씀드리다시피 카페나 커피 관련된 직종의 사람이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들을 때마다 청취자의 한 명 같은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듣고 있고요. 오늘도 커피 한 잔과 어울릴 만한 글을 조금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나니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려서 실망하셨던 분들 괜찮아요. 제가 끝나면 나니님이 돌아오니까요. 예, 어떤 글인가요?
네, 히가시노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꺼내왔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작품인데. 네,
근데 커피 한 잔과 어울릴 만한 글인데 저는 막상 이 책 읽을 때 와인이랑 읽었던 것 같은 기억이.
좋아요. 네.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 좋은 목소리로 그리고 아까 나니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몇 마디만 써보내도 그쪽은 느낌이 크게 다를 거야.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웠던 일 자주 있었잖아? 이 사람도 자기 얘기를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야. 별로 대단한 충고는 못해주더라도 당신이 힘들어한다는 건 충분히 잘 알겠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달라. 그런 대답만 해줘도 틀림없이 조금쯤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